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부름받은 자리에서 주를 기쁘시게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저희들이 읽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인데 이 편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사랑을 담아 권면하고 또 때로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권면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묵상했던 음행의 문제라든지 또 아니면 나는 뭐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이렇게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면서 파를 나누어서 파당을 나누는 문제는 바울이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질문했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목회자로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입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하박국서를 묵상할 때도 질문하는 하박국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들이나 또 어떻게 행동해야 옳은 것인지 잘 모를 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떤 친구들이나 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에게 질문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나보다 믿음과 신앙이 좋으신 분들에게 또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교사나 구역장님들 또 마을장님들에게 그리고 때로는 목회자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면 더 지혜롭고 성경적인 대답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질문은 넓은 의미로는 결혼에 대한 질문인데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이 부부관계 어떤 부부의 성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는 인간을 어떤 이원론적으로 다루어서 영과 육을 이렇게 나누어 놓고 영혼은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지만 반대로 육체는 더럽고 악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깨끗해지려면 육체를 이렇게 억압할수록 또 어떤 면에서 금욕할수록 이 영혼이 더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영지주의의 어떤 영향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바울의 대답은 그러지 말라는 것이고 부부가 되었으면 적극적으로 부부 관계를 맺는 것이 옳고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아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결혼은 언약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이지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대방을 향한 책무와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이 성적인 의무라는 거예요. 남편의 몸이 남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 아내의 몸이 또 아내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만 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몸은 아내에게 또 아내의 몸은 남편에게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몸이라는 것이 부부라도 컨디션이 다르고 리듬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요구하는 어떤 타이밍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배우자를 먼저 생각하면서 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읽는 이 장에 사랑의 특징 중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고 예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도 우리의 유익을 예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된 이상 몸을 자기의 몸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아내의 몸이 남편의 몸이고 남편의 몸이 아내의 몸이죠. 그게 하나됨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남편의 필요, 아내의 필요를 서로 거절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5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방하지 말라의 원뜻은 박탈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박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권리를 상대방의 권리를 박탈하지 말라입니다.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잠시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는 그렇게 해라 이렇게 장려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다. 다시 합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결혼에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음행의 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9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리고 5절 끝부분을 보시면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이렇게 멀어지다 보면 사단이 이때다 하고 비집고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보면 결국 가정의 목표가 어떤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적극적인 부부관계, 자신의 몸을 자신만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이 다루고 있는 문제는 이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결혼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며. 이혼의 문제에 대한 대답은 이혼하지 말라입니다. 갈라지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괄호 안에 명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주시다라고 말하는데, 이 주님의 명령이 이혼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혹 갈라섰으면 그냥 지내든지 또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할 수 있으면 회복을 추구하라. 할 수 있으면 화합을 추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로마 시대에도 여성의 위치와 권위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인 목적으로 결혼과 이혼을 수없이 반복했고, 그것이 그 당시에는 어떤 흠이 되지 않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이혼하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짝믿음에 대해서인데, 우리 교회에도 짝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남편이 안 믿는 분들이지만 간혹 아내가 믿지 않고 남편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부부 가운데 먼저 믿은 자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남편 중에서 혹은 아내 중에서 먼저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자들이 생기죠. 그러면 삶의 전반에 있어서 이 믿지 않는 배우자와 부딪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떤 신앙적인 갈등, 또 삶의 행태가 다름으로 인한 여러 어려움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 쭉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믿는 남편이나 아내와 살기를 좋아하거든 같이 살으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헤어지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믿는 배우자 때문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혼하지 말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일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로부터 이혼을 당할 때는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해요.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쪽에서 헤어지려고 할 때는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라고 말해요. 특별히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바울의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의 명령이 있고 또 주의 명령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10절에 이혼하지 말라는 것은 1차적인 원칙은 주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는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또 6절을 보시면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성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바울의 권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원론적이고 1차적인 명령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권면이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권면인데 사실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이라는 것이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복잡해요. 성경이 모든 것을 다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해야지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이 성경이 쓰인 시대와 약 1800년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쓰인 시대보다 더 분화되었고 더 복잡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거다 저거다 라고 말하기가 힘들고, 또한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으신 두 분이 계실 때 어떤 분에게는 A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어떤 분에게는 B라고 말해야 되는 상황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름받은 자리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모두가 다 나와 같지 않다는 것이죠. 17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20절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세 번이나 걸쳐서 부름받은 자리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분은 이렇게 적용이 되어야 되고 또 어떤 분은 저렇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부름받은 자리에서 은사대로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할례자와 무할례자에 대해서 7장 하반 18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할례자는 굳이 무할례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할례자도 있고 무할례자도 있겠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자들이고 또 헬라인이었다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할례를 받은 자들은 굳이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될 필요 없고, 할례를 받지 않은 자도 굳이 할례를 받은 자처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반절을 보시면은 종 21절과 22절에서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종으로 있을 때에 신세를 한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기 때문이죠. 결국 부름받은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과 거하면서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할례자든지 무할례자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할례를 받았냐 또 할례를 받지 않았냐 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행동인지 또는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인지, 이것이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이것이 주님과 관련된 일인지 그렇지 않은 일인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를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의 또 다른 권면이 이제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이 일이 경건한 일인지, 이 일이 옳은 일인지, 이 일이 정결한 일인지, 사랑받을 만한 일인지 또는 칭찬받고 기림이 되는 일들인지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결정이 세상의 흐름이나 가치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기뻐하지 않는 일일 수도 있겠지요.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왜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냐? 남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데 너는 왜 그렇게 유별나게 행하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명예와 또 그리스도의 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고민하며 행동하며 결단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